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조선시대에 한국에 교사로 와서 수고한 윌리엄 길몰 씨가 있는데, 서울을 걷다 1894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 이 조선이 일본에 합방되기 전에 한국인들을 위한 교사가 되어서 한국을 방문한 셈이죠. 그리고 서방에 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당시 조국의 모습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관리 선발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왕은 밤에 변장을 하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가보곤 하였는데, 어느 날 밤에 깨진 창문 사이로 방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극심한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은 울고 있었고 여인은 노래하고 있었고 젊은 남자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왕은 문을 두드립니다. 날이 저문 후에 나그네 행세를 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광경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젊은이는 춤을 추던 젊은이는 왕에게 자신이 울고 있던 노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원래 부유했으나 관리들의 탐욕과 억압 때문에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노인이 아주 우울해져서 전현희기 되면은 아들과 며느리가 노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와 춤추기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국가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젊은이가 아주 여러모로 특출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노력에 또한 그 효성까지 더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왕은 젊은이에게 다음 날 있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젊은이는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는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시험이 있다면 꼭 응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왕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사과하고 그 자리를 떠난 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과거가 치러진다는 포고문을 붙이도록 명령합니다. 시민들은 그때까지 시험 계획이 없었기에 놀랐지만은 소식이 퍼져나가 수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험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눈물 짓는 노인, 노래하는 여인, 춤추는 젊은이. 한 사람을 제외한 수험자들은 모두 기겁합니다. 그런 주제는 고전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도 의아해하지만은 실상 자기의 삶과 일치했기 때문에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친숙한 주제여서 솜씨 좋게 답을 작성합니다. 질문에 대한 젊은이의 답만이 주제에 맞았고 그는 상을 받게 됩니다. 곧 관리가 되고 다음 날 입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입궐하고 나니 호기심 많던 나그네가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왕은 그를 기쁘게 맞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책에 그를 임명합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에 대한 효로 시작했지만 나그네로 가장한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인 끝에 왕의 은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모아 씨가 자신의 책에 넣어서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인상 깊게 박혔었나 봅니다. 하기에 이런 이야기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 그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열왕기 상하의 저자도 아마 비슷한 체험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도 깊은 도전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이것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방문했는데 방문하게 된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심한 가뭄이 시작된 때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 귀절들을 보면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가뭄이 시작됩니다. 가뭄이 왔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냇가에 숨게 되고 까마귀들이 먹이를 갖다 줍니다. 가뭄이 계속되니 시냇가도 물이 마르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지방에 있는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찾아갑니다. 그곳에 이르니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죽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곧 그 여자를 알아봅니다. 과부인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가뭄의 물은 금과 같은 때였는데 물을 그냥 달라는 것 엄청난 요구입니다. 과부는 난색을 표명할까요? 엘리야가 불쌍해 보이는지 금방 물을 가지러 갑니다. 순간 뻔뻔한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떡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기가 막혔을 줄로 압니다. 나그네라고 봐주려고는 하지만 너무 뻔뻔스러워 보였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12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나그네가 나타나서 물을 가져달라고 하니 그 청을 마지막으로 들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 뻔뻔한 사람은 떡까지 가져달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13절, 14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큰 모험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쌀로 아들과 함께 먹고 굶어 죽느냐 아니면 일단 나그네를 먹이느냐. 15절 처음 구절을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큰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15절 16절 말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순종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나그네로 보여서 순종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처음부터 생각해서 순종했는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이유보다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여인은 입에서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아니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삶의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과거 시험을 보는 젊은이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이 있는 건 사실. 사르밧 과부가 받은 축복은 어떻게 보면 왕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쌀에 통의 쌀과 병의 기름이 매일 기적처럼 채워지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왕의 권위로 매일 신하를 시켜서 쌀통과 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가뭄을 가져오게 했던 장본인인 아합 왕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과부에게 쌀과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왕에게 순종하면 이런 축복은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 점점 서구 사회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면 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왕에게 순종하는 것에 차이가 없을까요? 다음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쌀과 기름이 늘 넘치고 차고 넘치게 돼서 이제 남은 것은 아들과의 행복한 삶이라는 꿈에 부풀었는데 잠시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아들과 함께 남은 쌀로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기적을 일으켜주는 듯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아들은 결코 죽고야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생각을 했기에 결과는 같았을지라도 엘리야에게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대접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이 억울했고 더욱이 기적으로 인해 잠시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큰 아픔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분노했을 줄로 압니다. 당황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말씀.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인이 고백합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된 때는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완전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보았을 때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왕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왕의 말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에 쌀쌀가루를 넘치게 하고 병에 기름을 넘치게 하는 기적의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지기의 삶은 바로 기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의 기적을 매일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당신의 모든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부도 창조하시고 생명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창조하시나요? 청지기와 함께, 우리와 함께.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부와 생명을 창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말씀에 순종하여 사용함으로 부와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청지기의 삶은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망과 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건을 숨겼기에 생명과 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 사르밧 여인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였습니다. 청지기 되신 교우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사르밧과 삽비라 이름은 비슷합니다. 물론 사르밧은 지역 이름입니다. 삽비라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모두 사르밧 여인을 본받으십시다. 생명과 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는 특권을 누리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제가 지난 주간은 루이빌에 있는 교단 총회 본부에 가서 우리 NCKPC 한인총회 소속 대표자들과 함께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개회 예배를 드렸고 제가 총회장이기에 개회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본격적으로 총회 채플에서 오전 중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루이빌까지 가려면 거의 모든 분들이 사는 곳에서 직항이 없습니다. 한 번쯤 다른 공항에 들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부득불 루이빌에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총회 본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어디에서 모여도 총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총회 채플이 저희 교회 ECC 채플처럼 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물론 상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궁금하실 테니 먼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잘 지어 있죠? 그 다음 이처럼 예쁘게 잘 지은 채플입니다. 이곳에서 한인총회 기도회를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 루이빌로 총회 본부를 옮기면서 창고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바꿨습니다. 우선 사무실을 다 만들고 나니 기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급한 대로 본부를 옮겼습니다. 채플이 들어갈 공간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채플은 손도 못 댄 채 사무실만 옮긴 것입니다. 한국의 예장총회 대표자들이 총회 본부를 방문한 후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물론 저희 한인총회 대표자들도 말할 수 없고 결국 한인총회 대표자들과 미국 한인총회 대표자들이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개인이 헌금을 해서 20여 년 전에 25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건축 예산이 5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월마트 가족이 장로교인이었는데 그 가족이 매칭 펀드를 해줘서 50만 불이 채워졌습니다. 그 가족의 도움을 받았지만 실상은 한인 교우, 그 교우들이 뜻을 모았기에 이루어진 채플입니다. 채플 문 옆에 플래그가 있는데 지금 스크린에 나타난 그 플래그입니다. 아래 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제일 상단 왼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은 조영일 장로님 이름이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폴 천, 천방욱 목사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미국 분들입니다. 기도회 제일 마지막 폐회 예배 시 교단을 대표하는 분이 와서 한인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채플 봉헌을 위해서 섬기신 분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위원장이셨던 조영일 장로님은 몇 년 전 소천 받으셨고 다른 분들은 소천 받으셨던지 아니면 더 이상 교단 일을 보지 않는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헌금하신 분들은 모두 현재 채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단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도리어 채플은 큰 희망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인교회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채플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저희 교단은 다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도록 우리 한인들을 불러서 미국에서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해이해지는 미국 교단에 새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국을 위한 기적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을 통하여 생명과 복의 축제가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교회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기적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르밧 여인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는 병과 가난과 죽음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망과 화를 택한 결과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청지기로 부르셨사온데 이제는 생명과 복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생명과 복을 택함을 통하여 진실로 온 세계에는 새로운 축복의 이야기와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 넘치게 도와주소서.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하여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과 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